BOA 세계뉴스입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토 람 공안부장을 새 국가주석으로 지명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또 짠 탄만 국회 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일당 통치 국가로 정치가 안정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에서 전례 없이 18개월도 안 돼 국가주석 2명과 국회의장 1명이 사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반 독직 캠페인이 펼쳐지던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 66살인 남 장군은 다음 주 국회 승인을 받으면 지난 3월 당 규율 위반을 이유로 사임한 보반 투엉 전 주석의 뒤를 잇습니다. 투엉 주석은 취임한 뒤 1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번 주 초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널리 간주되는 랑 공안부장을 신임 국가주석으로 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질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인질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했을 때 살해됐고 시신들은 가자지구로 옮겨졌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했고 252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시신들이 하마스 터널 안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신 발견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있거나 사망한 인질들 모두 귀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가자에 구금되어 있던 테러 분자들을 신문에 얻은 정보로 간밤에 작전을 벌여 시신들을 수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가 15일 자국령 누벨 칼레도니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17일 현지에서 폭력사건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 누벨 칼레도니에서 프랑스 정부가 지지하는 선거법 개정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등 약 1,000명의 보안 요원들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현지 당국과 프랑스 내부물은 13일 이후 지금까지 경관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한 60명의 보안 요원이 다쳤고 경찰과의 충돌과 방화, 약탈 혐의로 16일 214명이 체포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카나크 원주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누벨 칼레도니의 인구는 약 27만 명이며 카나크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독립을 추구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독립을 추구하는 원주민들과 프랑스에 남기를 원하는 유럽계 후손들 사이의 긴장이 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공격이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것이며 하르키우시를 점령하는 것은 아니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10일 시작된 이번 공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을 겨냥한 공세로 새로운 전선이 열렸고 며칠 만에 주민 수천 명이 비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남부에서는 정유소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하얼빈시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 폭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에 시작된 하르키우 지역 공세에서 러시아군 진격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고 분쟁의 빠른 해결에 대한 서방 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크이우는 공정한 평화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로도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공론과 제트 전투기들을 요청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의 영토를 금지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 러시아에 큰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하르키우 지역에서 시작된 러시아군 공세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을 유지하고 러시아군의 모든 돌파를 막을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 종종 이견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중국의 스위스 회의에서 열리는 평화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저는 지금 미국 남서부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저도 남서부 지역은 처음 와보는데요. 다른 곳보다도 멕시코와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특별히 남서부 지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와 함께 텍사스 지역을 특별히 돌아보면서 이 지역에서 형성된 고유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음악을 알아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유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미국 텍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 남부지역 정중앙에 위치한 텍사스는 매우 독립적인데요. 인구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축도 1200만 마리나 사육됩니다. 텍사스에서 뭐든지 더 크다라는 말이 있죠. 야생에서는 모험을, 도시에서는 분주함과 떨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 불가한 아름다움을 지닌 텍사스와 로컬 사람들을 더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서부 느낌이 나는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예요. 모자랑 굿즈.
텍사스 여자처럼 보이나요?
네, 텍사스 여자처럼 보여요. 정말 가까워요.
텍사스 수도인 오스틴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 중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활발히 일어나는 재개발에도 오스틴의 개성은 잃지 않고 오히려 오롯이 지켜내왔습니다. 텍사스 어디에서나 그렇듯 오스틴에서도 어딜 가나 고집스러운 텍사스만의 독립성을 느낄 수 있어요. 호프 아웃도어 갤러리는 제가 오스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거의 오스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아트 갤러리이지만 한때 독특한 아웃도어 커뮤니티 파크였던 곳입니다. 옛날엔 그저 버려진 콘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예술가들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의 성지로 거듭났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저는 벤치에서 음악을 하고 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So how long have you guys been jamming here?
언제부터 여기에서 연주를 시작하셨죠?
We just moved up here to Austin about 2 years ago.
2년 전쯤에 오스틴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는 원래 남부 텍사스 출신이죠.
So you basically moved to Austin to more...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스틴으로 오신 거군요.
Yeah. Every night in Austin?
네. 오스틴에서는 매일 밤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어요. 장르에 상관없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죠.
So if anyone from Korea comes to Austin,
한국에서 오스틴으로 누가 찾아오더라도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1991년부터 라이브 음악의 수도라 불릴 만큼 오스틴은 라이브 음악으로도 유명합니다. 도시 내에만 200개가 넘는 라이브 음악 공연장이 있고 오스틴 시티리미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알려진 음악 페스티벌이 개최지이기도 합니다. 페스티벌 기간이 되면 거리는 전 세계에서 유명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넘쳐나는데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은 라이브 음악 이외에도 영화 페스티벌도 같이 개최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오스틴을 방문한다고 해요. 페스티벌 기간이 되면 거리에는 온갖 아티스트와 공연가들이 나와 사람들을 위해 거리 공연을 펼칩니다. 이곳은 브로큰스포크라는 유명 홍키통크 라이브 바인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 이곳은 여기 오는 누구나 컨트리 음악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매력을 갖춘 곳이더라고요. 굳이 페스티벌 기간이 아니더라도 오스틴은 볼거리와 놀거리가 많았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새로운 레스토랑, 상점, 아파트와 집들이 속속들이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가는 곳곳마다 라이브 공연장, 문화 경험, 새로운 맛집 등 항상 새로 해볼 것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정할 게 떨어지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만 해도 정말 재밌겠더라고요.
Try. 와 정말 잘하시네요. 그냥 대충 한번 해본다고 하더니 실력이 끝내줘요. 한국도 연주하실래요?
Sure, let's do that.
물론이죠.
호프 아웃도어 갤러리를 나오면서 영감이 넘쳤고 다음 모험에 대한 기대도 부풀었습니다.
아, 저 스카이라인 좀 보세요. 진짜 가슴이 뻥 뚫린다.
오스틴 씨의 비공식 모토는 무려 계속 이상한 도시로 남자인데요. 오스틴은 사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 중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맛도 오스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사람들에게 잘 어필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다운타운 지역은 특히 라이브 음악, 맛집, 그리고 예술로 매우 유명합니다. 도시를 다녀보니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만난 특별한 분은 조각가 존 마이사노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기발한 동물 조각으로 작가 활동을 하며 알려진 분이에요. 남서부풍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오스틴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작가 중 한 분이라 생각하여 오스틴을 방문하여 작가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You are in my studio. This is what I tell people. This is my mind right here.
여기가 제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을 제 정신세계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제 정신과 마음속이죠. 전 그림도 그렸고 다른 것들도 시도했지만 전부 흥미를 잃었고요. 이제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조각입니다.
I used to sculpt things that were realistic. That's where I started.
처음엔 현실적인 조각부터 시작했어요. 예술가라면 현실적인 기반이 필요하니까요. 조각가로서 성장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2년 동안 다양한 조각을 시도한 끝에 결국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트데코, 아르누보, 그리고 동물이죠.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공룡도 있고 말과 곰도 있고 여우 등과 같은 많은 동물들이에요.
스튜디오 소개와 함께 존 마이사노 작가의 작업 절차도 배웠습니다. 조각 작품이 나타내는 형태와 각도는 아트데코 양식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떻게 관객이 단순 감상이 아닌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한다 하셨어요.
With every artist, with every musician, with everyone who has a creativeness to them.
어떤 예술가나 음악가나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작가들은 작품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땐 그 작품을 잠시 미뤄두고 다른 작품을 시작하죠. 예전 스케치나 아이디어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예전 작품들을 다시 살펴보기도 하면서 느낌이 오는 것을 찾아요.
It's one of my most recent pieces.
이건 가장 최근에 완성한 작품인데 제목은 오리온입니다. 이걸 만드는 동안 친한 친구를 떠나보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제게 정서적으로 아주 특별합니다. 이 작품에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밤하늘이었어요. 그래서 등 뒤에 은하계 문양을 넣었죠. 여기 있는 이 디자인은 곰의 영혼을 의미하고 이건 제3의 눈 같은 통찰력을 의미하고 발밑에는 이 곰의 여정을 뜻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행과도 같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기도 하죠. 저도 부모님을 떠나보냈고요.
작품은 스튜디오에서 점토 조각으로 만들어져 가끔은 청동 조각으로 주조되기도 합니다. 고객 의뢰를 받아 만든 대규모 청동 조각 작품들로 특히 알려진 마이사노 작가는 주조를 위해 지역의 유명 파운드리, 즉 주물 공장과 협업을 하는데요. 작가의 비전이 청동 조각으로 실현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 위해 딥빈더 하트 파운드리를 방문했습니다. 파운드리에는 볼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왁스로 본뜬 조각 형태부터 주조, 그리고 표면 처리까지 다양한 과정을 경험해봤습니다. 먼저 점토 조각이 완성되면 그를 바탕으로 틀을 만듭니다. 그 틀에 왁스를 부어 복제본을 만든 뒤 이를 고온에서 녹인 후 그 자리에 주물을 붓습니다. 주물이 식어 응고되면 주물을 감싸고 있던 세라믹 주형을 깨고 주물을 꺼낸 후 표면 처리를 하는 거죠. 변하기 전에는 주조 과정이 이리 노력을 요하는 과정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절차마다 모든 분이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각을 다루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These are all my Zano pieces in various stages of completion.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마이사노 씨 작품들이에요. 까마귀는 거의 완성됐고 이 작은 하트 문진도 거의 끝났어요.
Are almost finished. So this is about 30 pounds.
이건 대략 13kg짜리 청동이에요. 아주 무겁죠?
Oh, it's really heavy.
Here are some of John's pieces that are finished. They've had
이건 마이사노 씨의 완성된 작품이에요. 녹청 작업도 끝났죠. 다양한 화학 물질로 화학 산화 처리를 마친 상태예요.
Everything in here, everything that my art is me.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은 제 분신과도 같아요. 저의 모습과 신념이 담겨 있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I always tell people don't give up.
전 항상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돌파구가 생기거든요.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일로 진로를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걸 완성시키세요.
That's the one that gets finished.
전 정말 좋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고 제 작품에 담은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틴은 너무도 많이 최고의 도시 타이틀을 거머쥐어 그 수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요. 하나 명확한 건 오스틴은 안전한 도시이자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라는 것이죠. 젊은 층이 오스틴으로 많이 유입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학교입니다. 도시 자체 역사만큼이나 오래됐고 스포츠와 학문적 전통 모두가 고루 깊은 역사를 자랑하죠.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는 미국 최고 공립대학교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되는 학교이기도 하고 매년 5만 명 정도의 신입생 수를 자랑하는 최다 규모의 학교 중 하나이기도 해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와 같은 기관이 다운타운에 위치한 덕에 다운타운은 놀거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지? 어, 너무 귀엽다. 나르는 돼지.
덕분에 오스틴은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잘 알려지게 됐죠.
골목골목마다 있어요. 지금 여기 중간에 보이는 저 모양이 텍사스 주 모양이에요.
오스틴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Thank you.
진짜 너무 맛있어요. 커피 아이스크림이고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오스틴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많아요. 음악계, 예술계, 맛집, 상업, 역사,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어딜 가나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곳으로 변모시키는 사람들을 매번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하는 음악의 뿌리에 대한 열정이나 조각예술을 통한 자기 표현 등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이 저만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곳이죠. 그리고 물론 댄스의 세계도 있습니다. 이 남서부, 특히 텍사스 지역이라 하면 꼭 경험해봐야 할 춤을 제가 직접 배워봤는데요. 바로 투스텝입니다.
Texas is a lot about country music. That's kind of like our soul.
텍사스는 컨트리 음악에 뿌리가 깊어요. 우리의 영혼과 같죠. 컨트리, 블루그래스 같은 장르가 결합돼 있어요. 예전 서부 분위기가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Dancing is a part of the culture here. There are
춤은 이곳 문화의 일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모, 엄마, 할머니로부터 투스텝 댄스를 배우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춤의 버전이 상당히 많은데요. 공식화된 춤은 대회 형태로 발전되기도 했죠.
Texas kind of took the foxtrot and melted it down and melted it down. So now you have
텍사스 스타일의 폭스트롯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투스텝으로 이루어진 춤이 탄생한 거예요. 처음엔 오른발, 두 번째는 왼발을 내딛죠. 배우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쉬워요.
Are you ready to learn the two-step basic?
Yeah!
투스텝의 기분을 배울 준비 되셨어요? 리드를 당하는 쪽은 항상 오른발로 시작해요. 투스텝의 기분은 타이밍에 맞춰서 걷는 거예요.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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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Good, try to look up. Good.
Yeah!
이번에는 스텝에 리듬을 더할게요. 처음 두 스텝은 빠르게 하고 그 다음 두 스텝은 느리게 하는 거예요.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면 돼요.
Got it.
잘했어요. 이제 춤 파트너인 데이빗과 함께 춰볼게요.
투 스텝은 누구나 추기 쉬운 춤이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기본 스텝도 배우기 쉬웠고 좋은 댄스 파트너라면 함께 즐겁게 출 수 있는 춤이었거든요. 왜 텍사스 사람들이 즐겨 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면 금세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이 순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Live music is so popular and so much.
오스틴에서 라이브 음악은 인기도 많고 문화의 일부이기도 해요.
Okay, cool. Yay!
Very good. That was awesome.
I got it. Now I can do dance to step.
Well, there's so many little dance halls, even in small towns.
작은 댄스홀이 정말 많아요. 텍사스 힐 컨트리 지역의 작은 마을에도 매주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은 춤을 추러 가죠.
So my favorite places to dance really depends on my mood.
전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춤추러 가는 장소가 달라요. 화이트 홀스는 작고 낡은 곳이에요. 작지만 친절하고 편안하죠. 사방에 붉은색 벨벳 장막이 쳐 있어요.
So the White Horse is this wonderful honky tonk.
화이트 호스는 매력적인 홍키 통크예요. 홍키 통크란 조금 지저분하고 전체적으로 낡았지만 모든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맥주를 마시며 아름다운 여성과 춤을 출 수 있는 곳이죠.
The owner and operator is really
이 가게 사장님은 음악과 이 텍사스 오스틴에 대해 아주 열정적인 분인데요. 이 지역 내 라이브 음악 연주자들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춤추는 법을 가르쳐줘요.
수년간 춤춰온 전문가와 입문자가 고루 있었지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nd I will say there's just no love lost.
화이트 호스는 사랑으로 가득해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죠. 함께 댄스 플로어 위에서 움직이면서 땀도 흘리고 거친 숨을 내쉬니까요. 여긴 텍사스라서 기온도 많이 올라가죠.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와 교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세상엔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원 지하철 안에서라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없겠지만 이곳은 붐비는 플로어에서 춤을 추다가 또 노래가 끝나면 서로가 환호하고 미소를 짓게 돼요.
Dancing, it's, you know, it's ups and downs.
춤이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영혼을 다 쏟아붓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왠지 잘 안 풀리기도 하죠. 하지만 춤에 대한 사랑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스스로 발전하는 게 느껴지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텍사스에 대해 알아보고 샌안토니와 오스틴을 경험해봤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며 이 지역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열정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스틴에서는 조각가 존 마이사노를 만났어요. 텍사스를 대표하는 주민 투스텝도 배웠고요. 이번 여행의 방문지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각 지역의 특성과 깊이 그리고 풍부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저에게 기꺼이 오픈하고 나누어 주었던 이곳 분들의 따뜻함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삶에 대한 열정과 생동감으로 가득 찬 분들을 알게 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오카리나는 작은 거위라는 뜻을 가진 손바닥만한 크기의 취조악기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김정우 씨는 북한에서도 이 오카리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북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역대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음역도 낮고 음정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연주자가 음정을 맞춰 나가야 하는 호흡으로 이게 만들어 나가는 악기이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탈리아 악기입니다, 오카리나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대한민국에 퍼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오카리나의 경우 2옥타브에 못 미치는 좁은 음역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우 씨는 연주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독학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정음을 찾아가는 연습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바이브레이션을 연습하는 방법도 정말 어렵고 아무래도 이게 음계가 이렇게 폭이 좁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곡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때 가장 큰 단점이기는 해요, 이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더블 오카리나, 트리플 오카리나라고 해서 악기 세 개를 합쳐놓은 이제 피아노랑 똑같은 음계를 낼 수 있는 오카리나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소리는 좋지 않아서 저는 선호하지는 않지만, 연습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스케일 연습. 호흡 연습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고 아무래도 제가 비전공자고 대학을 가지 못했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오로지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되다 보니까 유튜브나 또는 타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이 그거를 혼자서 독학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김정우 씨는 2016년 자신을 오카리나 연주자라고 소개하며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오카리나 연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또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2016년도고요. 프로 연주자 데뷔를 그때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스스로 정했고요. 이 정도면은 나를 이제 전문 연주가로 어디 가서든 발표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독 기획 공연을 제가 주최 주관을 다 했어요. 사실 그게 가장 이제 많은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딴따라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가장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인간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단 한 명이라도 제가 먼저 다가가고 제가 먼저 표현을 하고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음에 한번 불러주십시오. 저 사람이 설사 저를 거부를 하더라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먼저 내밀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좀 더 저라는 사람을 좀 좋게 인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자신이 자주 가던 산책로에서 주로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 또 다른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한국 시민의 응원과 지지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요. 제가 정말 자주 가는 그 하천이 있어요. 굴다리가 있는데 그 산책로가 있거든요. 하천이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러뜨리면서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듣다가 막 5만 원짜리 밑에 이렇게 한 장 꽂아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신청곡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공연장에서 신청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연주를 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또 기획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막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많은 공연들을 했었고 또 그런 음악의 역할들이 정말 컸던 것 같고요. 그런 소중한 아주 작은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었어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김정우 씨는 자기를 홍보하는 일에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기획에 맞들려가지고 많은 지자체나 단체나 재단이나 이런 곳에 제가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내밀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정우 씨가 거쳐온 수많은 무대 가운데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민 김정우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굴지의 공과대학이자 과학기술대학교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시에 있는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는 1861년에 철학자이자 화학자이면서 지질학자였던 윌리엄 바튼 로저스 박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흔히 줄여서 MIT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이 오늘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을 주도하는 국가이자 미국이라는 사회 속의 면밀히 흐르는 지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투철한 청교다 정신과 실용주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졌고 조상들의 헌신적인 자녀 교육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MIT를 포함해 미국 건국 초기 대학을 세우고 교육 이념을 정립했던 선조들은 자신의 삶과 재산, 열정을 후손 교육에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대학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패트릭과 헤나 로저스 부부가 4명의 자녀를 잘 양육해 미국의 선각자로 키우고 그중 한 명이 공학, 과학기술의 최선방에서는 MIT를 세운 인물이 됐다는 것은 훌륭한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MIT의 설립자 윌리엄 바튼 로저스 박사의 부모는 패트릭과 헤나 로저스 부부인데요. 아버지 역시 교육자였다고 해요.
패트릭 로저스와 헤나 로저스 부부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 중 둘째였던 윌리엄 마튼 로저스를 포함해 네 형제 모두 당대의 대학자로 대성했고 미국이 오늘날 과학, 의학, 공학의 선두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대듬고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MIT를 설립한 윌리엄 마튼 로저스는 시대의 속학으로 자연사 분야에서 그가 남긴 학문적 연구는 지금까지 값진 보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거부도 아니고 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한 교수가 어떻게 이런 대학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19세기 중엽 미국 정부가 실시한 연방토지법, 즉 정부의 무상토지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코넬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MIT 대학은 미 연방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보급받은 땅을 매각해 그 수익금으로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대학으로 출발한 랜드그랜트 대학으로서 농학과 실험기술을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과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초기에는 비공식적으로 보스턴 기술대학으로 불리면서 다소 이론 학문이 취약한 기술직업학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1916년 학교 부지를 현재 장소인 케임브리지시로 이전하고 코닥 필름의 설립자이자 대부호였던 조지 이스트만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소위 최신 기술의 개념을 가진 오늘날의 MIT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감명 깊은 것은 조지 이스트만은 당시 MIT의 미스터 스미스라는 가명으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사건은 당시 리처드 맥너린 총장이 사망하기 며칠 전 미스터 스미스가 바로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그의 사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MIT는 1861년 뉴 잉글랜드 지역의 중심지인 보스턴 지역에 학문과 연구 중심 대학을 세운다는 교육 헌장을 준비해서 매사추세츠주의 설립 인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오랫동안 수업을 하지 못하는데요. 결국 4년이 지난 1865년에야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윌리엄 바튼 로저스 박사가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로저스 박사가 천명한 MIT의 설립 이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로저스 박사는 교육은 광범위하며 실용성이 있어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인간다운 문화를 만드는 역군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며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IT는 이러한 그의 설립 이념을 받들어 오늘날까지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러한 설립 이념을 더욱 발전시켜 신교육 이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21세기에는 지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에 공헌하는 인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MIT의 학사 조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IT는 다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MIT는 건축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그리고 과학대학 등 다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에 4,500여 명, 대학원에 6,900여 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MIT는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 중심 과정이 더욱 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MIT는 또 2001년부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강의와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와 각종 산업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학과 대학원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IT는 매사추세츠 주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 6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보스턴의 위성도시인 캠브리지시에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가 들려주는 학교 풍경입니다.
보스턴 시가지를 흐르는 찰스 강변의 이 케임브리지시에 166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MIT는 미국 내에서는 단일 도시에 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하버드대학, 보스턴대학, 보스턴 칼리지, 브랜다이스 대학 등 캠퍼스 근과 보스턴 예술박물관, 가드너박물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스턴 발레단 등 예술의 전당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MIT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최고의 명당 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듣죠. 아름다운 강변을 산책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 발을 내딛고 생활했던 케이프 카드 등으로 나들이를 하기도 합니다. 보스턴이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MIT 많은 재학생들이 자전거를 생활의 일부로 여기면서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찰스 강변에 자리한 MIT는 특히 아이비리그 명문인 하버드대학교와는 아주 가깝게 있는데요. 하버드와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MIT는 하버드와는 이웃하며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형제와 같은 대학입니다. 하버드에는 1847년에 설립된 공과대학이 있지만 이 대학은 초창기에는 학문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하는 과학대학 같은 성격이었고 그 후에는 공학부였다가 2007년 공과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공학과 실용과학에 더욱 중점을 두고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MIT 대학은 인문사회학 분야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는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의의 경쟁이 되는 대학으로 서로가 발전의 속도를 대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MIT의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미국 여성의 유방암 검진 권장 나이를 10년 낮췄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다뤄보겠고요. 세계적인 명성의 미술 박물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연례 기부금 행사 맷갈라가 최근 열렸는데요. 맷갈라의 이모저모 알아봅니다. 자, 사소한 비판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미국 여성의 사망 원인 1순위가 뭔지 아시죠?
심장이죠. 그렇죠. 심장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입니다. 뭐 이건 여성의 얘기만은 아닌데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암이죠. 그중에 유방암이 저희가 오늘 얘기해드릴 유방암이 사망률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하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요.
네.
1년에 약 4만 2천 명의 여성 또 500명의 남성이 유방암 때문에 사망합니다.
네. 근데 조기에 발견하면 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유방암이잖아요.
예. 그래서 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네.
조기 발견하는 방법은 바로 그 유방 촬영술, 뭐 메모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방 촬영술은 유방 단층 촬영술이라고도 하는 그 엑스레이 방사선 검사입니다.
네.
그 양쪽 유방의 양 옆면 그 아래 위를 촬영 기기에 올리고 유방을 이렇게 눌러서 찍는 방법인데요.
네.
총 넉 장의 사진으로 유방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의 그 연부 조직의 종양 여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 권고안이 50세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권고안은 유방 촬영 권고 나이가 40살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횟수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네.
그리고 유방암 고위험군인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거나 어떤 유전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 여성은 40살 이전에 검진 시작할 수가 있고요.
네.
고위험군 여성을 위한 별도의 검진 권장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인 위험군에 속하는 여성의 경우는 뭐 몇 살부터 얼마나 자주 검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민간 의료보험회사는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유방촬영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도 달라진 새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10년이나 앞당겨진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의 전 의장이자 이 권고안의 공동저자인 UCLA의 내과 전문의 캐럴 망지온의 박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 증거에 따라서 그런 근거에 따라서 모든 40대 여성에게 유방암 촬영 검사를 권장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50세 미만, 50살 미만의 여성의 유방암에 관한 새롭고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따라서 그 나이를 40대까지 낮추게 됐다.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0대 여성의 그 유방암 발병률에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망지온의 박사는 40대 여성의 유방암 발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번 권고안으로 미국의 유방암 사망률을 한 20%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네.
숫자로 말하면 1년에 약 8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또 경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망지온의 박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는 것 또 2년에 한 번 받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으로서는 그 한 해 걸러서 한 번씩 경련 검진이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네.
망지온의 박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금 기술이나 치료법으로 매년 검사, 해마다 검사하는 것과 경련 검사를 비교한 임상실험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흑인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0%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권고는 흑인 여성에게 아주 좋은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나이 40세로 빨라졌다는 내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
자, 지난 5월 6일 저녁에요. 미 북동부 뉴욕에 소재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미술관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자들 의상 정말 상상을 뛰어넘어서 볼거리가 풍부한데요. 네. 올해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무슨 어떤 요정들의 세상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 주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2024 맷갈라, 메트로폴리탄 의상연구소의 새로운 전시회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 다시 각성하는 패션을 기념하는 행사로 열렸습니다.
네.
올해는 패션의 재조명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공식 드레스 코드가 시간의 정원이었습니다. 주제가 멋지죠.
네.
1962년에 출간된 같은 이름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정원이라는 주제 때문인지 그 많은 그 유명인들이 숲의 요정, 꽃을 연상하면서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에 창의적인 의상을 입어서 뭐 수많은 미디어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자, 맷갈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영어로 줄여서 말할 때 매트라고 합니다. MET.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를 위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그래서 맷갈라라고 부르는데요.
네.
유명 패션 잡지사인 보그가 주최를 하는데
네.
입장권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네.
자, 올해 가격이 1인당 얼마일까요? 7만 5천 달러였습니다. 지난해는 이게 5만 달러였거든요. 2만 5천 달러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행사장 내 그 앉아야 되는 테이블 있잖아요. 이게 최소 35만 달러입니다. 이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슈퍼스타급 인물은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부 금액을 내는 유명인도 있답니다. 올해 모금액이 2,600만 달러였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모금액이 2억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네.
맷갈라는 1948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입장료는 50달러였습니다.
예. 근데 이 행사는요, 또 행사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른다고 하죠?
그렇죠. 바깥에 들어가는 입장에서의 그 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만 카페. 알고
네.
내용은 잘 모릅니다. 보고 잡지에 따르면
네.
이 행사 내용이 그야말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아.
자체 그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 채널인 2024 맷갈라를 통해서 어떤 독점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만찬 행사의 장식이라든지 메뉴 같은 것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내빈들은 전시를 쭉 둘러본 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네.
사실은 참석자 명단도 행사 전날까지는 1급 비밀인데요.
네.
업계에서는 뭐 가장 유명한 유명 인사들은 정기적으로 또 참석을 하는 행사니까
네.
대충 알기도 합니다.
네.
올해에는 킴 카다시안, 니콜 키드만 등 톱스타들, 또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도 참석을 했고요.
네.
영화 패스트 라이프 여주인공인 한국계 미국인 여배우 그레타 리 씨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방금 그레타 리 씨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인 연예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여러 명이 초대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가수 싸이가 맷갈라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슈퍼주니어 멤버였던 가수 최시원 씨, B, CL, 영화 배우 매두나 씨, 고소영 씨, 이병헌 씨가 앞서 참석한 일이 있고요.
네.
그 세계적 명성의 한국 걸그룹입니다. 블랙핑크의 로제. 2021년에는 입생로랑의 디자이너와 함께 나란히 입장을 했고요.
네.
제니 씨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어깨와 배, 다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 파란색의 이 미니 원피스에 어깨에서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그 같은 색의 스카프가 눈에 띄었고요.
네.
진주 장식의 벨트와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마치 정원에 날아든 뭐 파랑새 같다 이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유명 패션 잡지 하퍼스 바자에서는 이 제니가 맷갈라 레드카펫에서 이 배 부분을 복부를 드러낸 감각적인 코발트 블루 미니 드레스로 돌풍을 일으켰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 올해 가장 눈길을 끈 의상이 있다면 누가 될까요? 시간 가는 예상 딱 한 명만 알아볼까요?
예, 사진을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그러게요.
라디오니까 설명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이요. 바로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예, 스파이더맨의 영화 스파이더맨의 여배우입니다.
네.
여배우 젠데이아 씨였는데요.
네.
거의 매년 참석해서 시선을 끌고 있는데 올해는 호스트이기도 해서 두 벌의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키가 178cm입니다. 아주 훤칠하죠?
네.
훤칠한 키의 몸매로 초록색과 파랑색이 어우러진 공작 빛깔의 몸에 탁 붙는 화려한 드레스를 잘 소화했습니다.
네. 자, 멋지고 마치고 맷갈라 소식 알아봤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성 전문 매체 우먼스월드에서 소개하는 내용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큰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한 일에 대해서 뭐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혹평을 하거나 정말 피곤한 몸으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가족이 또 불평을 합니다.
에이.
그럴 때 나를 좀 비판한다 이런 생각에 수치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수치심을 느끼고 뒷걸음질 치는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내가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을 받더라도 불평을 듣더라도 수치심을 안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성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낮추기입니다.
그럼 먼저 무슨 감정을 인정하라는 건가요?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을 느낄 때요. 기분이 나쁠 때, 뭐 수치심이 느낄 때 이 감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감정에 대해서 긍정, 인정하라는 겁니다. 샤론 마틴 심리치료사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극복하려면 이 감정을 긍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상처받거나 거절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이유,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궁금해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이게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해보라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상사가 당신 업무가 뒤처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전에 혹시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던 상처가 떠올라서 이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네.
오늘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었던 때로 돌아가는 게 이 감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어성 해소는 뭔가요?
이건 또 다른 전문가의 조언인데요.
네.
완벽주의라는 책을 쓴 리사 벤제머트 씨. 비판을 받을 때 내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 네 가지 질문, 네 가지 질문을 자신한테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네.
자, 비판이 타당하고 적절한 방식이었나? 비판은 타당했지만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었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는 타당하지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었나? 전혀 타당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 네 가지입니다.
네.
이 질문에 내가 먼저 답을 해보고 잠시 시간은 필요하겠죠?
네.
질문에 답을 해보고 내가 어떤 경우에 과잉 반응을 하거나 방어적인지 먼저 파악한 후에 다음부터는 같은 상황에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 방어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을 한 겁니다.
네. 자, 끝으로 기대치 낮추기 관해서 들어보죠.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민감하기 때문에 이 비판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정은 그런 진실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내가 여전히 완벽하고 싶기 때문에
네네.
그 기대가 스스로 상처를 낸다는 그런 말이네요.
예. 그럴 때는 그래 내 잘못이야 뭐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인다거나 친구에게 칭찬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적어보면 도움이 된답니다. 이 칭찬 목록이 나의 자신감을 올리는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게요. 잘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 주 멋지고 맞추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18일 토람 공안부장을 새 국가주석으로 지명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또 짠탄만 국회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당 독재국가로 정치가 안정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에서 전례 없이 18개월도 안 돼 국가주석 2명과 국회의장 1명이 사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반독직 캠페인이 펼쳐지는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 66세인 람 장군은 다음 주 국회 승인을 받으면 지난 3월 당 규율 위반을 이유로 사임한 보반 트엉 전 주석의 뒤를 잇습니다. 트엉 전 주석은 취임한 뒤 1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질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인질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했을 때 살해됐고 시신들이 가자지구로 옮겨졌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했고 252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시신들이 하마스 터널 안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신 발견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있거나 사망한 인질들을 모두 귀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가자에 구금돼 있던 테러 분자들을 신문에 얻은 정보로 간밤에 군사작전을 벌여 시신들을 수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생자들이 이스라엘 남부에서 열렸던 음악 축제에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축제에서 3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가 15일 자국령 누벨 칼레도니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17일 현지에서 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 누벨 칼레도니에서 프랑스 정부가 지지하는 선거법 개정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등 약 1,000명의 보안 요원들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누벨 칼레도니의 인구는 약 27만 명이며 카나크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독립을 추구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독립을 추구하는 원주민들과 프랑스에 남기를 원하는 유럽계 후손들 사이에 긴장이 커졌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최근 누벨 칼레도니에 10년 이상 산 사람에게 지역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지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독립 지지자들은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원주민 공동체를 더 소외시킬 것이라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공격이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것이며 하르키우시를 점령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10일 시작된 이번 공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을 겨냥한 공세로 새로운 전선이 열렸고 며칠 안에 주민 수천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남부에서는 정유소가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하얼빈시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 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시작된 하르키우 지역 공세에서 러시아군 진격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고 분쟁의 빠른 해결에 대한 서방 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공정한 평화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 언론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공망과 제트기를 요청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금지하는 것을 러시아의 가장 큰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하루키우 전선에서 시작된 러시아군 공세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을 유지하고 러시아군의 모든 돌파를 막을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이 분쟁 종식 방안에 대해 종종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